예, 데살로니가 전서로 말씀을 주일에 나누는 것은 오늘 딱 한 번이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집중해서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에 데살로니가를 묵상하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그 막 시작된 어린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실제로 교회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몇 년이라고 하기에도 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몇 달밖에 되지 않는 그 하월드 마셜이라고 하는 한 주석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기간은 불과 a few months,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교회가 형성되고 또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런 설명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이 설명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될 것인가, 한편 보면 굉장히 성숙한 교회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확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인 현장에 집어넣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 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어린 교회, 정말 막 시작된 교회, 그게 교회가 막 시작된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새롭게 교회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까지도 사실은 다 좀 연결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한번 조금 이 흐름을 트레이스 해볼게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간 것은 언제냐면요,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고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그를 파송함으로, 이제 안디옥은 터키 남쪽, 시리아 북쪽 뭐 그 정도로 봐야 되겠죠. 저기 그림을 벌써 띄워줬네, 아주 센스 있게. 근데 이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이 크게 세 번 이 선교 여행을 갔죠.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2차 전도 여행만 아주 심플하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제일 심플한 건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어요. 안디옥은 여러분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쭉 터키 쪽으로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드로아가 거기 보이죠. 드로아까지 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에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좀 더 깊이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라이턴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마게도니아인이 환상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유럽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왼쪽 윗부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같이 있죠. 같이 모여 있죠.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이 전체를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의 주였습니다. 프로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 스테이트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가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경제의 중심부였어요. 그리고 베레아까지 갔다 이제 쭉 다음 데스티네이션으로 간 것이 밑에 보시면 아테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아가야 지역이다. 이렇게 아가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프로빈스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근데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요. 바울이 가서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쫓기듯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두들겨 맞고 밤새 찬양하다가 지진 나고 뭐 이래가지고 또 뭐 그 간수가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살로니카로 가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비교적 아주 현장감 있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은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을 못 찾았어요. 빌립보에는.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가니까 이게 경제 중심지라서 그런지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세 번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어떻게 전했냐면 이제 구약 성경을 그분들이 이제 갖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이제 전달한 거예요 그들에게. 세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이건 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거부하는데 반면에 그 같은 회당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이게 이제 뭐냐면 아직은 유대화되지 않은 유대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할례를 받았다든지 뭐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키는 그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많은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끌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전한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가 죽은 자에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완성된다. 우리는 이제 부름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건 이제 저의 상당히 창의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유대인보다 좀 못한 줄 알고 우리가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좀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상쾌해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저 굉장히 좀 제가 어렵게 끌고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갔어요. 거기에 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상당한 유력한 부인들, 귀부인들이 바울을 쫓았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좀 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거기 보면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 가정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빌립보에서 루디아 가정에 교회가 있었듯이 야손이라는 사람. 여러분 야손이라는 이름이 되게 어색하고 생소하죠? 이 자리에 혹시 제이슨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똑같은 이름입니다. 제이슨, 야손입니다. 그래서 이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이때부터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이. 자, 거기에 보면은 회당에서 3주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야손의 집에 가서는 도대체 몇 번 예배를 드린 걸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깡패들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야손과 거기 보면 몇몇 형제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이미 교인이 된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공권 앞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소를 당합니다. 어떤 고소를 당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메시지하고 좀 맥이 통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가이사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범이니까 이 사람들 잡아넣어라. 결국 그래서 이 정황에 대해서 막 우왕좌왕 할 때 저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거기에. 그 재밌죠. 근데 그 순간에 그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리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기억하세요? 베레아 가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그 말 기억하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데살로니카에서 오죽 혼났으면 그런 말을 썼을까. 근데 어쨌든 베레아에도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데네를 통해서 고린도에 가서야 1년 반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머무는 동안에 가장 아마 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곳에서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자, 그러면 베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베레아에서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 전서 3장과 또 사도행전 17장을 엮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교회가. 아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던 그 가정의 가장하고 그 그리스도인들 몇몇 사람들이 이처럼 끌려가서 봉변을 당했으니 그 교회가 살아남았겠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겠냐? 그래서 야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 또 실라도 아마 같이 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데살로니카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아테네로 내려가서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지만 별로 결과가 없고 결국은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다 구성이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타이밍이. 자, 그러면 데살로니카 전서는 언제 썼느냐? 언제 썼냐면 데살로니카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카를 갔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3장에 나와요. 디모데가 뭐라고 바울에게 전달하냐면은 데살로니카에 갔더니 교회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전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더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뻤어.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카 전서고 아마도 내용상 정황상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데살로니카 후서도 비슷한 시기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바울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와 데살로니카 후서를 쓴 시간대가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있느냐, 시간적인 거리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워드 마셜 같은 사람은 불과 a few months, 몇 달에 불과하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궁금하게 된 거예요. 정말 몇 달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막 생겨난 신앙 공동체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인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전했을 것이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에도 그렇고 이게 메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되게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대체적으로 칭의의 교리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뭐 사형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해서 당신은 당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당신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의를 행했고 그가 대신 여러분의 죄짐을 다 희생적으로 당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 당신의 행위가 전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으라고. 이게 일반적인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아니에요? 근데 데살로니카 전서에는 이 칭의의 교리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이게 신학 연구하는,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챌린지예요. 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그토록 아주 집요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이것이 옳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이 칭의의 교리를 왜 데살로니카 교회 편지에는 쓰고 있지 않는가? 데살로니카 전서를 보면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읽었겠지만 사실상 바울이 어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관계적이에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바울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4장과 5장에는 이미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거의 PPT 보여주듯이 스팟으로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조금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아니, 칭의의 교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어? 칭의의 교리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의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면 저희가 죽으면 천당 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얼전시를 갖고 있을지 몰라요. 야,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전개하는 방법은 좀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자, 이것만이다 저것만이다 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되 저는 약간 조직신학적인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를 보기보단 다방면에서 동일한 사건을 보는 것, 상황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저는 그게 또 나름대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만 하나를 가지고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자유를 먼저 선포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어프로치를 했구나.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복음을 상실하고 거기 어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어떤 행위와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철저하게 깨부셔야 돼요. 그거를 철저하게 부셔야 돼요. 절대 우리의 의가 아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다.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따위 말은 치워버려라. 빨리 깨야 돼.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하나님이 뭐 막 너무너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고마워가지고 일을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확실하게 짚어줘야 돼, 그거는. 그러나 처음 교회에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를 보면 바울이 그런 어프로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무조건 자유를 선포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또 다른 그림으로 접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과연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적어도 저의 연구를 가지고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 어린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방법이라든지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방법의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바울은 어떤 개념적인 전개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라 뭔가 바울은 그들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뭔가 본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1장으로 돌아갑니다. 5절부터 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자,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저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 손으로 일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덴에 가면 이게 좀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고선 그 다음에 접시 돌려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나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값없이 전달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던 중요한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생계형 선교사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러 온 사람이다. 이걸 이제 듣게 된 거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나.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다시 읽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냥 자기의 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했던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Image of Christ. 자, 이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그 창조된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대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 인격으로 인하여 어떤 도덕적인 책임성을 갖고 있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고 그러므로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사랑할 수 있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짐승을 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짐승에게도 충성심도 있고 뭔가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스팅트, 본성으로 인한 어떠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놀랍게도 항상 도덕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2의 인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것이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무엇으로 그 DNA를 삼으셨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공동체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뭐 부족하다느니 뭐 교회가 이렇다니 저렇다느니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소개하겠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성경적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백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냥 어떤 어느 순간에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아 우리 교회인데 우린 그냥 빌빌거리면서 죄만 짓다가 결국 죽으면 천당 가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아무리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어쨌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DNA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바울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그걸 심어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누가 보여주느냐? 일단 사도들이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도와 그리스도를 저들이 닮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의 1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이 된다는 것이요. 정말 체인을 계속 이렇게 묶어가듯이 계속 이어져요. 좀 전에 우리가 6절 읽었잖아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결국 우리와 그리스도,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고 결국 우리를 통하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너희도 본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믿었다고. 근데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었거든요. 순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도 성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도 복음 들은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어쨌든 몇 달 차이라 할지라도 먼저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이들이 이렇게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도 본이 됐다는 거야.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처럼 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결국 그 체인이 매달리고 매달리고 매달려서 가는 거죠. 맨 처음으로 가보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교회라고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과연 무슨 비전과 무슨 그림을 볼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림, 거기에 대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동체성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은 이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바울의 답은 뭐냐면 뉘십니까? 그랬습니다. Who are you?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를 들었죠.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네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퍼스널하게 그걸 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인물로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결국은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그의 곁에 두시고 그들에 대해서 언약으로 묶여지는 거죠. 하나로.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연합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영적인 DNA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그 현실과 결과는 뭐냐면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이러한 모델링이 계속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저희도 알잖아요. 우리도 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백값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우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처음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서 접근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유모죠.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모처럼 젖을 먹이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고 유순하게 그들을 돌보는 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같이 여기는 훈계하는 자로, 그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가르친 거죠. 아버지로서 어머니와 아버지 양면이죠. 부모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약간 좀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한번 먼저 가볼게요.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4장, 5장은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리비짓하는 내용인데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다. 내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르친 게 바로 이거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내가 이 명령을 줬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부모로서. 저는 이 패런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한 내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델링을 받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아주 막 미워 죽겠어요. 어떨 때는 왜 쟤들이 저렇게 자랐지? 왜 저들은 저 모양이지? 왜 이렇게 애들이 셀피시하지? 막 죽겠어요 애들에 대해서. 근데 다 들여다보면 배웠어요 애들이 부모한테서. 네,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근데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제가 막 아주 그냥 성질 부리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떨 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보았던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 중에 제가 안 좋아했던 것이 제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들으시면 되게 마음 아파하실 텐데 저희 큰아들이 요새 보면은 이제 점점 체격도 저를 닮아가고 이렇게 뒤에서 걷는 모습을 보면 섬찟해요. 제가 왜 저렇게 나처럼 생겼지? 걷는 것도. 제가 가르친 적 없어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제가 걷는 모습 안 좋아해요. 저는 제 바디 타입이 싫어요. 바디 타입 싫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어떻게 된 거지? DNA가 통하는 겁니다.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 둘째 손주가 요새 아랫입술 깨묻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들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걔 아버지 큰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큰아들 아버지, 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하도 아랫입술을 물어가지고 아랫입술이 퉁퉁 부어서 다녔던 기억이 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야, 어떻게 저것도 닮냐. DNA가 통하는 거야. 희한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게 무서워. 그러나 패런팅이라는 것은 그것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게 패런팅이잖아요. 바울이 정말 두려움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키웠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You saw me. 나를 봤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를 이미테이트한다. 이거 전혀 새로운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한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Imitate.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시대에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개념을 삶으로 트랜슬레이트하는 과정이 이런 모델링을 통하여 반드시 필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추상적인 지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죠. 스마트폰을 안 쓰는 분은 거의 없죠. 요새 스마트폰 거의 다 쓰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 으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들었다면, 야,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화만이 아니라 그게 영상 보는 TV도 되고 그게 하여튼 안 되는 게 없어. 이게 폰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 이상해. 뭐, 카메라도 되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지식 가지고는 그런 게 있어? 아,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손에 들고 자기의 몸의 일부처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삶으로 트랜슬레이트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개념이 삶으로 번역되는, 번역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트랜슬레이트.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모델링을 통해서. 아, 저분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분들은 이렇게 경험해 나가는구나. 네, 여러분 한번 또 봅시다. 자, 1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이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세 가지의 벌추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의 덕망, 그리스도인들의 덕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요. 이 믿음, 사랑, 소망, 사랑, 믿음, 소망, 뭐 어떤 순서대로 하든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굉장히 분명하게 짚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게 이제 그 칭의론에만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하죠. 그게 사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림에서 칭의도 이해하고 성화도 이해하고 거기에 양자됨도 이해하고 영화도 이해하고 이게 다 같이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데, 혹시라도 한쪽에서만 보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뭐 구원파는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냥 우리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런 책임, 리스폰스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믿게 하시면 끝. 이렇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는 여러 디멘션이 들어오는데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도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What is true faith? 진정한, 살아있는, 진실된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답을 합니다. 진실된 믿음에는 이 감사의 열매가 결여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열매가 없는 진실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실된 믿음이라면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따라오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연결사에서 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역사, works입니다. work of faith. 아니, 믿음과 work는 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행위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따라오는 성도다운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너희가 우리를 봤고 또 그러한 living example을 아니 living reality라 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현실을 우리가 증거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랑의 수고 있죠. 수고. 사랑의 수고. 수고는 노동입니다. 노동. labor. labor of love. 노동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 참 어렵죠. 뭐 요새 그 자기 부모들께 자녀들의 육아를 다 맡기는 뭐 젊은이들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럴 수만은 없죠. 예, 아무리 내게 편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수고를 남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예,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하죠. 요새 왜 이렇게 그 관계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 자체를 부인하면 몰라도 난 사랑 없다. 나는 이 관계는 끊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가면 극단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의 불씨를 살리겠다. 내게 있는 사랑의 어떤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나 아무런 리스폰스 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에는 노동이 있어요. 그렇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요. 소망한다고 해도 empty,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반드시 인내입니다, 인내. steadfastness. 끈질기게 따라붙는 소망적 근성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주 개념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등장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바울은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life description, 삶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림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전개해 나가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그림이 과연 뭔가 제가 굉장히 빨리 한번 그냥 지나가 볼게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가정을 깨고 서로 불행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희 가정을 잘 지켜라. 형제 사랑 즉 교회 성도들 간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라. 그 다음에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노동의 몫을 잘 감당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이 성실함을 보였다라는 것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져야 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죽음을 초월하는 더 궁극적인 현실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개수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교회 리더들, 세워진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화목해라. 5장 12절에 써 있죠.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빌레몬의 경우를 제가 좀 설명을 하면 빌레몬서를 보면 역시 바울이 쓴 이제 목회서신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거든요. 빌레몬서는 한 장이죠. 한 장.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과거에 너의 종이었던 사람을 종을 믿음의 형제로 다시 받고 가능하면 그를 나에게 좀 보내달라.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고민까지도 다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매너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이건 마치 우리의 재산을 놓고 바울이 전화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야 박성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뱅크 어카운트 중에 50%를 떼가지고 무조건 나한테 보내.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빌레몬서는 공개적인 편지로 썼어요. 누구에게? 그의 아내 아비아에게, 그 교회 목사인 아키뽀에게, 그리고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교인 전체에게. 이게 충격적이죠. 왜 이렇게 썼을까? 바울은요, 빌레몬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 리더로서의 순종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뒷걸음치지 않았어.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까지 했어. 신앙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여기 집어넣냐면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는 말이 단순히 팔로워에게만 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너 서로에게 책임 있는 자들처럼 살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이런 얘기 있죠. 항상 하라는 것.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 always, 항상 하라.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이거 하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뭐 아주 사소한 그런 잔소리입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바울이 가르쳤던 이 내용이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일종의 도덕적인 무슨 도덕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메시지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뭐로 보이냐면요, 이것이 캐릭터 빌딩, 성품을 세운다고 하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서 인격 형성에 대한 그림으로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Christ-like. 이와 같은 홀리스틱한, 예? 이처럼 총체적인 인격 형성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캐릭터다라고 바울이 소개하면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핍박받는 교회지만 설득된 거죠. 나는 이제 세상의 모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복음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뭐 사실 복음이 쓸데없는 것들의 격식에 매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제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개념인 것 같아요. 갓난 아기들에게 자유부터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자유는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거잖아요. 자유는 복음의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외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인격이 소생되고 살아나서 내가 정말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평생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간다는 이 정말 자유로움은 너무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반응이 따라가죠. 리스폰스가.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유만 가르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어요. 마음껏 죄를 지어라. 왜냐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다면 그거는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진 겁니다. 반면에 죄인들아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용서함을 받으라. 거기가 끝이 아니죠.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역시 돌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그 감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우리에게 보여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늘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무게 있게 생각하고 특별히 꼭 누구를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리더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거 참 낯이 부끄러워서 얘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한 리더이기 때문에. 그러나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많은 리더들도 세워져 있고 또 어떤 리더가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다른 마게도니아 아가야 교인보다는 먼저 믿은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서명, 소명과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면 아주 개인주의적인 삶 속에서 나는 완전히 소비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종교, 교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가면 된다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춰지는 그 모델링이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